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또 도전과 은혜 주셔서 오늘 종교개혁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성경 말씀의 진리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붙들려 범사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 말 전달 놀이를 하곤 했었습니다. 첫사람이 이제 오리지널 메시지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전해주면 또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똑같은 말을 전해주면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 완전히 처음 얘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로 변해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재미를 느끼는 그런 게임이었죠. 똑같은 말을 모든 분들이 다 듣고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단어들이 달라지고 때로는 완전히 뜻이 다른 그런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참새 엄마에게 피터라는 이름의 아들, 어린 아들 참새가 있었습니다. 아들 피터는 친구들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저녁 때가 돼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아들 피터를 부르려고 이제 나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는 다른 그 피터 친구 참새에게 저녁밥 먹게 집으로 곧장 날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서 이제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저녁밥 먹게 집으로 곧장 날아와. 이게 이제 오리지널 메시지예요. 이제 부탁받은 참새는 피터를 찾아 이제 다니다가 또 못 만났어요. 그래서 못 만나니까 또 다른 참새를 만나서 피터 엄마가 피터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저녁밥 먹게 집으로 곧장 날아와 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간에 이제 몇몇 참새를 거치게 되면서 조금씩 그 내용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밥 먹게 집으로 곧장 날아와라는 말이 몇 번 지나면서 지붕 위로 공을 날려봐 이렇게 바뀌었고 비행기처럼 공중을 날아봐. 그 다음에는 피터에게 전해주세요. 소름 끼치게 무서운 바닥 가재가 있대요 라고 변했고 그리고 마침내 피터에게 전해주세요. 위험하니까 곧장 멀리 날아가라 라고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전달되던 말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뒤죽박죽 섞이고 또 말하는 사람이 말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부풀려지면서 저녁 먹으러 집으로 오라라고 하는 피터 엄마의 말이 결국 자 위험하니까 곧장 멀리 날아가 숨으라라는 말로 변했던 겁니다. 오리지널 처음 했던 말이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사람이 일을 거치면 점점 달라지고 변질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바로잡는 길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오직 하나. 중간에 참새들을 다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그 참새들 말을 다 무시하고 맨 처음 말을 했던 엄마 참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엄마 참새의 말, 맨 처음 한 그 말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오는 토요일 10월 31일은 우리에게 할로윈 데이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사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덕문에 로마 캐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논제를 붙였지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Reformation,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와 다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이 무척 중요한 날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게 뭐 할로윈, 할렐루야 나이 이게 아니라 이날 그냥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 개념 이제 기념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어떤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날이 참으로 우리 개신교회는 탄생일이거든요.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우리 CNMA, 순복음, 나사렛 교단 등이 모두 이 개신교회에 해당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옛것을 버리고 과거에 없었던 새것을 만드는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과거는 다 무시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 말 전달 놀이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1500년간 성경의 오리지널 말씀을 이 전달 과정에서 중간에 참새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참사들을 통해서 오리지널 메시지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뭐냐 하면 다시 오리지널 내용으로 돌아가 바로잡는 운동이었던 겁니다. 원래 신약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였어요. 오늘날 같이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그냥 통째로 한 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고린도, 로마 장소만 좀 다르게 있었을 뿐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그냥 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캐톨릭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general, 보편적이라는 뜻이고 또 우주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related to all, 그래서 전체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Catholic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십수세기 동안 한 몸으로서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교회가 후대에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 그 당시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국도 100여 년 전만 해도 까막눈이라고 하나요? 문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때는 말하자면 종교개혁 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1000년 전, 1500년 전 이때는 더 많았었죠. 문자도 없는 나라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아 이게 소통이 좀 쉽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145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술이 그때 발명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문서로 소통한다든지 성경책을 보기조차도 힘든 거예요. 성경책을 읽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모두 교황이 사람이 어떤 참새가 전달해주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사제들까지 직접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는 엄청 어려웠어요. 이 성경이 뭐 양피지에 쓴다든지 바피로스에 쓰는 건데 이사야서만 해도 방안 가득이거든요. 이사야 한 책만 해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사서 읽을 수 있겠어요? 사서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 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책이라고 말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참새에게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누가 전달해 주는 거. 그저 신앙 선배들이 전해준 말이 전부였을 때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깜깜이 말이 낀 우리가 십수세기 동안 전달하기 놀이가 십수세기 동안 진행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이게 말 전달하는 놀이가 15세기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게 처음 오리지널에서 변질된 내용들이 많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성경의 오리지널 메시지와 상관없는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이 교회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온갖 부패와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중세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큰 문제 두 가지만 꼽아서 얘기하자면 성직 매매와 그리고 면죄부 문제였습니다. 성직 매매는 성직을 돈 주고 사는 일입니다. 돈만 주면 누구든지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뇌물을 주면 작은 교회를 맡아서 하다가 큰 교회로 갈 수도 있고 더 여러 교회를 함께 목회할 수도 있고요. 신구약 성경도 구분 못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모르는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했던 겁니다.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고 훈련되지 않은 이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미사 집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저 성당 다니면서 신부님이 하는 것을 이제 어깨 너머로 본 그거 가지고 이제 미사를 집례하는 이런 훈련 받지 못한 성직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의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가만 보면요, 일종의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원래 목사 안수는 제대로 된 교단에서 정말 까다로운 인턴십 과정을 그리고 또 심사를 거쳐서 주어지는 건데 어떤 전도사 훈련 과정도 없이 어디선가 돈 주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목사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냥 목사증을 만들어서 스스로 목사 되시는 분들이 또 돌아보면 또 의외로 좀 있어요. 그리고 구원파 신천지 등의 이단들은 모두 정식 교단이 없고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만 이런 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더욱더 그랬다 하는 거죠. 이 성직 매매가 이루어져서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목회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 그런 상태에서 사제가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서가지고 교회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엉뚱한 사람이 교황이 되기도 하고 추기경이 되기도 하고 감독이 되어서 교회 권력을 쥐게 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In the name of the church, 교회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사적인 이익의 수단으로서 교회를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바르게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그냥 데려다가 수없이 많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제 죽이게도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보다는 재물의 눈이 어두웠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실제로 성경의 진리를 선포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세에 여러 가지 이제 마녀 사냥인가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 죽었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중세 많이 있었다는 거.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직분인 성직을 아무나 누구나 특히 돈 주고 하려 하면서 이제 교회는 중세 크게 부패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중세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사건은 사실 이것보다는 더 다른 데 있었어요. 이게 면죄부 문제였습니다. 이 면죄부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면죄부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식이 있거든요. 죄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죄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 사제들의 돈벌이를 극대화한 범죄입니다. 이거를 교회가 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의식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죄에서 죄책감,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에 사용한 진짜 흉악한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범죄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메시지에서 참새들이 말을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오늘 당장 빨리 들어와서 저녁 먹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비행기 타고 날라봐. 뭐 이렇게 위험하니까 도망가.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변경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면죄부 이 사건이 1500년대 터지기 전에 가톨릭 교회는 그 전에 먼저 연옥설 교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갖게 됩니다. 가톨릭의 연옥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AD 기원 후 593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선포한 메시지에 있어요.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이렇게 구전되어졌거든요. 근데 누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상징적인 인물이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마치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가라사대 하면은 그게 성경처럼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가는 고통의 장소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이 연옥이다라고 하면서 연옥을 주장하여서 만들어진 캐톨릭 교리가 연옥 교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는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 혹은 연옥으로 간다고 이게 이제 세 장소를 갖다가 가르쳤던 겁니다. 캐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연옥은 누가 가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정거장 같은 연옥은 하나님을 믿고 죽기는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기는 죽었는데 아직도 죄의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악수로 하는데 교회는 다녔어. 예. 예수는 믿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다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었던 죄의 대가를 고통 속에서 막 치르면 이제 어느 동안 치르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차차차차차차 어디로? 천국으로 연옥에서 고생 끝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교리가 진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1190년, 그러니까 이제 참새들이 말을 전달해 주는데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90년에 이 연옥교리와 관련해가지고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가르침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연옥에 머무는 사람을 거기서 연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막 고생해가지고 죄의 어떤 저기 대가를 다 치르게 되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옥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좀 덜 고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서 돈을 헌금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빨리 간다는 거예요. 예. 요걸 1190년에 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연옥에서 끝없이 고생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먼저 돌아가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 친척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래서 앞다투어서 이 면죄부를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통해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을 결정해주는 결정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누가 파는 거예요? 교회가 파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면죄부를 쥐고서 이제 구원을 행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행태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막 크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돈이 좀 더 필요했었거든요. 베드로 성당을 갖다가 이제 재건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과 함께 막 크게 달해서 중세 캐톨릭 교회 는 이제 프로모션을 한 겁니다. 이 면죄부를. 그래서 평신도가 헌금통에 동전을 갖다 땡그랑하고 떨어뜨리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인 연옥에 있는 고생하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이런 말로서 프로모트하면서 혹세무민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과 오리지널 메시지하고 달라요?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뭐 연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끝난다 얘기했고 예수 믿는 자는 죄의 흠결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범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어서 죽은 자들은 연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로서 모든 죄를 씻어서 영원히 온전하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이 성경이 좀 너무 중요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도 그냥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한마디 그 요청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았던 거거든. 무슨 연옥이냐고.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중세 캐톨릭 교회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의 죄의 형벌을 다 치러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럼 그의 죄의 형벌을 다 치르지 않고 면제받는 방법,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교회가 지시하는 일들을 따라야 되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저 아주 사소한 죄예요. 경범죄예요. 그런 경우에는 성경 읽기 5시간, 뭐 어떤 경우에는 기도 3시간, 금식 3일,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벌을 줘가지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었던 겁니다. 구제하는 것, 선행,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지순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면제부는 뭐냐 하면 이 모든 복잡한 형벌 면제받는 방법을 아주 단순화시킨 겁니다. 돈으로 그냥. 예, 이 표, 돈으로. 교회와 무지한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이 면죄부에서 통했어요. 사람들은 복잡하잖아요. 뭐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 한 번 더 나오세요. 이게 자꾸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수요예배 또 주일 뭐 그렇게 예배가 많은가? 뭐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한다면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또 죄 고해 성사를 했는데 또 그것도 죄 깨끗이 용서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돈으로 해결하게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도 너무 또 사실 편하게 된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죠. 사람들은 돈만 내면 죄의 형벌을 다 면하고 연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에 열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외투를 팔아서까지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까지도 면제부를 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마틴 루터는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이런 어이없는 교회의 행태에 교회 성당 문짝에 그냥 95개의 논제를 걸고요. 그 부당함을 호소했던 거예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게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인데 이게 성경이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 부당함을 호소했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재판받아가지고 이거 뭐 마귀에 들렸다 뭐 죄목은 뒤집어 쓰기 나름이라고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온몸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죄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늘 죄의 문제로 고민했었고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사제가 된 후에 마틴 루터의 소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오케이. 너 완전해. 좋아. 이 칭찬받는 게 그렇게 갈망했었어요. 그래서 늘 죄의 문제로 고민했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마틴 루터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한 일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선인 사제에게 찾아가서 사제도 사실 자기 죄가 있으면 또 다른 사제, 선배 사제를 찾아가서 거기서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데 맨 위에 있는 교황은 어떻게 돼요? 고백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까지 나오는 겁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선임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했던 겁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니까 이 선임 사제가 나중에 하는 말이 좀 죄 같은 죄를 가지고 와서 뭐 살인죄 가는죄 이런 거 아니면 오지 마라. 예. 뭐 맨날 와가지고 뭐 기도 3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못해서 이런 거 가지고 오니까 너무 이게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 이제 좀 그만 좀 가지고 와라. 이런 핀잔을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래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선행을 해도요,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 속에서 혹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락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늘 괴로움과 탄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이제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로마서를 읽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읽다가 오늘 본문을 딱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마틴 루터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해요? 성경 율법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함에 행하는 자. 인간의 그 선한 행위를 통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 착하다만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복음에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착하게 살고 이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순종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부족했는데,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복음 안에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롭다움을 얻게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요? 복음에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신 믿음으로서만, 오직 믿음으로서만 칭의 득의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쫓아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을 마틴 루터는 마치 새로 거듭나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와 면죄부 등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면서 돈벌이하는 이런 교회의 행태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오리지널에서 벗어난 참새들의 메시지였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 전해진 얘기라는 거.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되어졌을 때 거짓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었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1521년 4월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쓴 책들이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에 관한 그 모든 글과 주장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당시 신문을 맡았던 요한 에크 대주교가 두 가지 질문만 딱 던져요. 이 모든 책들은 그대가 쓴 거 맞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책에 쓴 주장, 지금 종교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없었던 일로 하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루터의 생각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루터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이 질문으로 이어서 정죄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루터,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요, 그 다음날 종교재판장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근데 이 루터의 말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So help me God.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이 루터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루터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잡히지 않았을 때 루터는 항상 괴로워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요 계속해서 부담받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에 의한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참된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의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렇게 선포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떤 이 시대의 어떤 기독교 이단 교주들처럼 성경과 다른 신비로운 계시나 혹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오리지널 메시지를 찾는 것이었음을 꼭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개혁이라고 하면 누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성경과 다른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한테만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이고요. 그래서 통일원전이라는 건가요? 예. 그래서 무슨 경전 하나 만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몰몬교고, 몰몬경을 그래서 만든 거고, 신천지에서도 또 가르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이만희 씨라는 그 사람한테만 좀 계시가 있다는, 이게 개혁이 아니에요. 이게 가짜. 예. 가짜는 내내 개혁을 그렇게 뭔가 새로운 계시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몽땅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 전달 게임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반드시 원래의 메시지가 훼손되거나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시 오리지널 메시지로 돌아가라는 거. 근데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희한하게 오늘날에도 점점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500년도에 얘기했는데 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500년 지나는 순간에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참새들이 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참새 저 참새 내 참새 너 참새 해가지고 또 스스로 또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쓰셨지요. 근데 연세가 들고 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성경책의 사람이 되겠다고요. 우리가 때로는요 성경책 외의 책들을 너무 많이 읽을 때가 있어요. 성경책 외의 것들을 또 너무나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외에 오리지널 외에 오리지널을 해석한 말인가요? 오리지널을 이해한 사람인가요? 참새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식사 때가 밥 먹으란데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 한번 타고 날아봐 뭐 이렇게 가지고 변화된 얘기를 또 좋다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또 오리지널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진짜 많아요. 오늘날 계신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좀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서, 자 참새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다른 말을 하시는 분, 오리지널 메시지에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그것도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도 있나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또 어떤 또 목사라는 분인데 저는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냥 또 목사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또 격려하는 또 무슨 기도문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참새들이 또 많이 나온 거예요, 중간에. 예, 그냥 또 안다고 와서 또 말을 전해들은 참새들이. 예. 그리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 단체, 물론 작은 단체들이지만 81개나 무슨 차별 금지법을 찬성한다고 하네요. 참새들이 많아요, 요즘. 그리고 제가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A라고 하죠, 그냥. 예. 자살하고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이 불쌍하다고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 전달하기 게임 같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엉뚱하게 말하는 또 참새가 반드시 나오더라고. 성경은 마치 고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새로운 신앙 전통을 만들어서 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을 성경의 권위 위에 놓으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정신은 성경과 다른 이 시대에 맞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들이 종종 많이 보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 저렇게 얘기한다.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개혁 못해요. 바르게 해서 못 살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냐. 그럼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면 예수님부터 버려야 돼, 예수님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참새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1500년도의 종교개혁은 1600년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롭게 만드는 혁신을 만들기 위한 종교개혁이 아니고요. 15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개혁. 성경의 본래 가르침,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맞이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오리지널 메시지에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어서 날아와서 밥 먹자. 이게 오리지널 메시지예요. 그렇죠? 네. 위험하니까 도망가라. 이건 가짜고. 참새들이 전해준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리지널 성경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한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게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게 1500년대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거는 손가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오리지널.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리지널 성경의 가르침인 이신칭임,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거짓된 가르침을 다 배격하고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 원래의 그 성경 메시지죠.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사람이 만든 거짓된 사상을 배격하고 말씀으로 승리한 신앙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루터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어 그 본래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 세상을 구원하며 바르게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신득이 모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되새겨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단 사상에 휘둘림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